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어?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김예지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프롤로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작은 어항에서는 10cm, 수족관에서는 30cm, 넓은 강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는 물고기다. 잉어과에 속하는 이 물고기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오래전 이 물고기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뭉클하고 아릿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10여 년 전부터 장애와 인권 혹은 음악과 예술 등의 주제로 강의할 때 종종 코이 이야기를 언급하곤 한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은유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맞닥뜨린 현실을 이야기할 때 너무도 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23년 6월 14일, 대정부 질문의 마무리 발언으로 내가 준비한 코이의 법칙을 듣고 우리 사회가 보여준 반응은 깜짝 놀랄 정도였다. 동료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례적으로 기립박수를 보냈고 언론에서도 내 발언의 맥락과 코이라는 물고기에 대해 기사가 쏟아졌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했다. 내 이야기에 뜨겁게 감동했다는 분들도, 여러 차례 영상을 돌려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많았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내가 국회에 들어온 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환대와 찬사를 보내주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누군가의 가능성과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이 곳곳에 있으며 이것을 깨고 국민 누구나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나의 말이 왜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았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코이의 법칙과 함께 그 말을 하는 나 김예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나에게서 온 힘을 다해 강물까지 나아가려는 코이를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작은 코이처럼 나를 가두려는 유리벽을 깨려고 언제나 노력해왔으므로. 그리고 나처럼 장애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든 우린 모두 코이를 닮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겐 각자 자신의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강물과 같은 세계를 꿈꾼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걸 꿈꿀 겨를도 없이 어항 속 산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숨을 쉬고 있다. 시민들이 자기주의의 벽을 조금씩 허물며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벽을 깨는 일을 통해서 자신보다 약한 코이들을 이끌어 강물로 같이 나아가는 일. 바로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이다. 강은 바다로 이어진다. 코이는 지금 여기에서 가슴 속에 저 넓고 푸른 바다를 그리고 있다. 바다는 우리에겐 불가능한 듯 느껴지는 미지의 세계고 이상의 세계다.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천천히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어디서 천적이 나타나 잡아먹힐지 알 수 없지만 망망대해를 자유롭게 유영하고 성장하며 삶에 도전하는 코이는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나도 이젠 더 열심히 전진하려 한다. 나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위안이 된다. 내게는 불빛이 필요 없지만 어두운 밤이면 여러분을 위해 불을 켜드릴 것이다. 여러분은 저 뒤편 어항 구석에 남아서 웅크리고 있는 코이가 있진 않은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책은 나의 항해기이고 우리의 항해기이다. 바다를 향한 기나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12월 13일 김예지.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첫 번째, 나는 나아간다.
인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입니다. 장애는 함께하는 어떤 다른 삶이며 틀림 비정상이 아니라 다름, 다른 사람입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인터뷰 중에서 2020년 4월 22일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모교인 국립서울맹학교에서 2021년 11월 26일 무엇이 좋은 삶일까? 나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매일 깜깜한 어둠을 직면한 채 살아간다. 선천성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인해 아주 어릴 때부터 거의 보이지 않았고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어렵고 불편한 삶이다. 단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은 이들은 그 어려움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라면 그 누가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모두가 자신만의 고통과 괴로움을 직면한 채 매일을 살아간다. 삶의 냉혹한 벌판 위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무엇이 좋은 삶일까? 정답은 없다. 어쨌든 나는 순응하지 않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부딪힐 때는 부딪혔고 도전할 수 있는 때는 도전하면서 백방으로 내 나름의 안간힘을 썼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늘 시도하고 노력하고 주위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사람들은 내가 음악을 하는 것을 반대했고 유학을 가는 것을 반대했고 국회에 오는 것을 반대했다. 모두 나를 걱정하는 좋은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분들을 반대했다. 온 힘을 다해서. 나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이 책에서 당신의 삶을 당신이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강조하게 될 것 같다. 그건 인간이 지닌 가장 귀중하고 본질적인 덕목이기에 세상의 어떤 벽 앞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바다를 꿈꾸는 사람. 나는 이제 마흔 중반쯤의 삶을 살아왔다. 아주 긴 건 아니지만 제법 인생을 살아보고 내 주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삶의 분기점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단 하나,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 생각이 꼭 옳다고 할 순 없겠지만 확신하건대 인간은 자기가 결정한 바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후회하진 않는다. 그런데 남들이 너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말을 따라 살아간다면 언제든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덩달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난할 가능성도 커진다. 본인이 본인의 결정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탓일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남을 미워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미래에 관해선 다소 걱정을 하는 편이지만 과거를 후회한 적은 없다.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정말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픈 대로 살아왔던 것 같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다. 당신은 지금 거기. 당신의 어항 안에 머물러 있어도 좋을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만의 자유를 누리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세계를 에워싼 그 어항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저 어딘가에 있을 강물과 바다를 꿈꾸기 시작했다면 나는 당신에게 있는 힘껏 발길질을 시작하라고 권할 것이다. 식당에서 쫓겨나는 국회의원. 2020년 제21대 의회에 들어와 이른바 권력을 가졌다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여러 유명 TV 프로그램에도 나가보고 여러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도 장식해보고 또 그 경험에 기대 이런 책을 쓰자고 마음도 먹게 됐다. 세상의 온갖 비난과 험한 말만큼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찬사도 들었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유명세를 치르는 삶, 세속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누구라도 조금은 부러워하는 삶 아닐까? 글쎄, 당신이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 나는 지금도 어딘가의 식당에서 쫓겨나고 또 어딘가의 부동산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식당에서는 안내견은 좀... 이라며 날 내쫓는다. 식당 주인은 나를 알아보면서도 자신의 가게에 들어오는 걸 거절한다. 그런 일이 하도 빈번하다 보니 이건 뭐 아는 사람이니까 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안내견과 함께한다는 그 이유로 사람을 자기 공간에 받아들이지 않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 접객업소 등을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 그런데 열 군데의 부동산을 가면 그중 아홉 군데에서 나를 문전박대한다. 열 군데 중 한 군데가 아니다. 열 곳 중에서 감사한 축에 속할 한 곳의 부동산에서는 주저주저하며 집주인에게 한번 물어본단다. 그럴 때마다 나는 늘 공인중개사 앞에서 일장 연설을 시작한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이런 근거가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저런 근거가 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헌법적 권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그러면 본인은 중개업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힘이 없으니 주인에게 물어본 후에 연락을 준단다. 그러니 돌아가란다. 당연히 이후에 연락은 없다. 결국 나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집을 임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버젓한 차별이 내 앞에서 벌어지다니. 그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존재인데 그런 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쫓겨난다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엄연한 불법의 현장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니. 곱씹을수록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배반하는 법, 지켜지지 않는 약속. 약속은 때때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약속이 있어야만 가능한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약속을 어겼을 때의 불이익이 두려울 때만 시각장애인인 나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이게 무슨 20대, 30대 시절의 일도 아니다. 모두 국회에 있는 동안 겪은 일이고 나는 심지어 지난주에도 이런 일을 겪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나는 소송이든 인권이 제소든 뭐라도 시작하며 싸웠을지도 모른다. 물론 평범한 사람에겐 그 역시 쉽지가 않다. 2015년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테마파크의 2심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나오는데 무려 8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법은 최소한의 약속이다. 약속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그래야 그 법을 지키라고 권고라도 할 수 있고 지키지 않은 이에겐 마땅한 벌칙도 논의해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법이라는 그나마 있는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은 그다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마주쳐야 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우리 사회엔 아직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일상적이다. 공기처럼 만연해 있다. 장애인이 이런 공기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불편을 초래한다면 사회가 온통 장애인을 불법적인 존재라고 규탄할 것이다. 마치 좀비떼를 보듯이.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매일처럼 겪는 연속된 불법들은 결코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사회는 분명 장애인들에게 점잖고 부드러운 침묵을 강제하고 있다.